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고 솔로 부분 없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전체 다 같이.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오직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반갑습니다. 9월 14일 우리 사부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께 집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손잡고 계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소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가지고 외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는 험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어도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오는 시간 다 주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단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구주를 지내온 모든 시간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이 간증을 드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있고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 사역 및 국내 선교 등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삭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신 남수호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기도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각 부서에서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전해주실 작은 예수를 찾습니다. 태신 자란 믿음으로 작정하여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선물은 태신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그 선물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인도자의 직접 선물 전달이 가능한 태신자를 선정하신 후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함을 제출하시거나 구글폼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본 행사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9월 둘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년 말씀 축제 2025 핫썸머 핫선데이 부흥이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청년부 연합으로 진행되며 성도님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태신자 초청주의를 위한 직접 선물 전달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거나 구글폼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기간은 9월 28일 주일까지이며 문의는 추은정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9월 17일 이번 주 수요일에는 하반기 재직 세미나로 진행합니다. 2025년 태신자 전도축제를 준비하며 국민 박광식 문화선교사님의 찬양과 간증이 함께하는 전도 세미나가 9월 21일 3, 4부 예배와 청년 연합 예배 중에 진행됩니다. 태신자 전도를 위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4부 예배 후 각 장소에서 전도의 원리회로 모입니다. 성장반을 모집합니다. 성장반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훈련으로 성경적 바른 신앙을 세우고 교회 정착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7주간 주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문의는 김근수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아기 예수와 수다. 성탄의 복음을 제주 땅에 전할 선교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신청은 본관 1층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모집 기간은 9월 20일 토요일까지이며 문의는 최광일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10월 3일로 예정되었던 전교인 소풍은 추석 연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월 5일 주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누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주보 내용이 많습니다. 주보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시고요. 교우동 좀 함께 나눌까요? 장례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미래 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또 이번에 하신 우리 집사님은 퇴원하셨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한날 한날을 또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늘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또 성숙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늘 신실한 예배자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고난이 있고 또 아픔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늘 붙들고 또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달려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나그네 길 가운데에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 감사하고 우리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과부의 두랩돈같이 우리의 전부를 넣어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을 받으셔서 또 드리는 모든 성기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베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더 풍성히 주셔서 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귀한 복된 손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주시고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일상의 복과 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다하시고 또 물질의 복을 다하셔서 또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셔서 성도의 교제와 또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께서 힘주시고 병상에서 오랫도록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픈 모든 부위들의 그 세포조직 하나하나를 어루만지시며 소생케 하시고 치료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낫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싸며주시고 샘 부어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부분 부분들마다 강의해 오면서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또 제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오시고 또 어떻게 거룩해 하시고 또 교회의 역할과 또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제가 구체적으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4장 후반부에 있었던 믿는 성도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소유를 팔고 서로 재산을 서로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갔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얘기할까요? 천국의 어떤 가치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고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섬겼는지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오늘 천국을 기대하지만 사실 천국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은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천국을 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가난한 자가 없고 필요를 채워가고 거기에서 성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리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내었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함께 묵상하고 야, 이것이 참된 기쁨인 거구나. 내가 이렇게 누릴 때 내 마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내 현실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거룩하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때에 교회 안에 위기 같은 상황이 생겨졌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지만 얼마를 숨기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자기의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역설적인 아주 모순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그들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 한 사람을 속이고 교회의 성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누군가에게 거짓을 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그 가운데 갈등을 조작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람에게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동체를 속이고 공동체를 기만하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가보면은 이것은 성령에 대한 회방이고 성령에 대해서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샬롬이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늘 화평하고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 원래의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갔던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샬롬이 무너질 뻔하였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질 뻔하였습니다. 삽비라라고 하는 그 아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질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거짓말, 아나니아의 기만, 아나니아의 속임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삽비라가 그의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에 그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때에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과 하나님의 교회의 샬롬과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허물어뜨리는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안에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왜 너의 안에 사탄이 가득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13장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6절 말씀을 보면은 짐승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또 11장 12장 13장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하늘의 용이 등장하고 바다와 땅에 짐승이 올라오죠. 이것은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짐승은 사탄을 따르는 세력입니다. 용에게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탄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로 사탄이죠. 사탄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 대한 대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내쫓김을 당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인 것이에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상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면 사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방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서 가장 유효하고 효력 있는 비방과 대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비방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비방하더라. 이 비방은 언어로 말입니다. 그냥 말로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멸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짐승이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전히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누구를 말입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고난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권세를 받잖아요. 누구에게 받을까요? 사탄에게 말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되고. 되게 여러분 우리에게 보면은 불편한 내용이죠. 사탄의 세력이 사탄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탄의 세력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라고 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시각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고 그것은 사탄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조차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오히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징벌하고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는지를 십자가에서 오히려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이겨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성도들에 대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멸시와 세상의 방식으로 성도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불법과 그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저 형통하는 것 같고 그들의 죽음조차도 복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발목 잡히는 것 같고 뭔가 제약이 많아 보이고 장애물이 많아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탄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불못에서의 심판입니다. 성도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약해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이 표면적으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나 그러나 고난을 받지 않으면 영광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고난은 성도들에게 고난은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전히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이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중권세 받은 사탄의 세력의 영향력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그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누구를 예배하는 거죠? 사탄을 예배하고 사탄의 세력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으로 와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사탄을 경배하고 있고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럴싸하게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아나니아와 같이 행동하는 이는 없겠죠. 오늘 아나니아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이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함 위에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네. 교회가 거룩함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늘 드러내신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 이것은 교회 안에 두려움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두려워하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공동체 가운데 죽임당한 일이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무섭고 큰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가져온 그 영향력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이걸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를 계속해서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분란을 일으키고 성도들 간의 싸움을 조장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험한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걸 제가 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를, 그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서 누군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명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유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근데 그런 동일한 일을 하는 그 또 한 사람이 그런 일을 또 당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겠네. 정말 두려운 일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영향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그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죽음은 무서운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무서움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을 지켜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많이지만 그 영향력이, 그 강도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와, 예수의 사람들에게서, 예수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간증할 시간이 없어 그렇지 성도들에게 한번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그런 기회를 드린다 그러면은 아마 참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간증하실 분들이 차고 넘칠 겁니다. 그 일들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누군가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죠. 쌍둥이, 저희 동네에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 아이들의 일어난 일들은 그 저 더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저희 집이 예수 믿다가 부모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닐 때였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둘뿐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둘 말입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굿을 많이 하는 동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멀다고 굿하는 동네. 그러니까 맨날 징소리, 꽹가리 소리, 북소리가 막 들리는 동네가 저희 동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 또 굿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전혀 예수 안 믿을 때였으니까, 모를 때니까. 근데 이 무당이 굿을 하다가 굿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 하다가 화를 푸럭푸럭 내면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쌍둥이 보고, 너희들 제발 저리 가. 너희들 때문에 굿이 안 돼. 신이 안 내린다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애, 어릴 때였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산골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두 쌍둥이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있는데 굳하다가 굳이 안 되면, 신이 안 내려지면 사람들이 와, 예수는 진짜 살아있는 신인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그 두 쌍둥이는 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감금당하고 교회 못 당하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죠. 결국 나중에 그 오빠가 이 아이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야, 내가 도대체 얘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는가 싶어가지고 그 오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성경이 있다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가정이 있고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셨고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모녀가 지나가다가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딸 아내 하나님이 자꾸 뭔가 이야기하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예, 뭐 기도 한번 하죠 그러고 이제 그 교회 로비에서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 자매가 이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하고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혼자 힘으로 안 돼가지고 옆에 같이 있던 목사님이 같이 주눅 놓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 귀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자매 안에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는 것은 제가 놀라운 제 목회의 자산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고 아마 저보다 더 많은 고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순결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그냥 우리가 어떤 철학적으로, 그냥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실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과 같은 그 표적이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부정한 것, 거짓된 교훈, 음란한 것, 시기, 질투,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게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 가운데는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이 무엇인가지 상관없이 그게 흙으로 만든 그릇이든지 나무로 만든 그릇이든지 금으로 만든 그릇이든지 상관없이 깨끗하게 하는 그 그릇이 어떻게 쓰는 그릇입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도들 가운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뭘 해도 어떤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 아닙니다. 정말 성도라면 그 가운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에게 기쁨이 돼야지. 성도들에게 가장 큰 희열은,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을 헌신할 때 아니겠어요? 돈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신을, 그러한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게 가장 여러분 기쁨이고 가장 큰 희열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말이죠, 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면, 부정하고 이 가운데 죄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귀한 그릇으로 쓰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금그릇에 사다가 오물을 담겠습니까마는 혹이라도 그 귀한 그릇에 사다가 오물을 담아두면 그것은 귀한 그릇이 아니고 천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써서 주인의 복에 합당한 상태로 되어져 있으면 그게 가장 귀한 그릇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은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깨끗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간구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쌓아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삶에 그리낌이 없고 그 가운데 그것이 희열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표적과 기사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민간에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놀랍죠. 왜냐하면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정말 할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습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은 나오고 싶으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3,000명이든 5,000명이든 수많은 사람들이든 몰려들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아니한 자,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 와, 대단한 사람이구나,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대단해서 사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도들을 향한 그들의 고백은 결국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칭송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보면은, 야, 정말 너를 보면은 내가 예수 믿어야 될 것 같다, 너를 보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귀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보니까 난 교회 못 가겠어. 이런 사람이 아무도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많은 장로도 보았고 권사도 보고 집사도 보고 목사도 보았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 라는 고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실함과 여러분의 진실함과 여러분의 삶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순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부정함과 그 음란함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그들의 음란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거룩함이 드러나져야 되는 것.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독실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례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잘 해석하고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아, 내가 있는 이 공동체, 내가 있는 직장의 사람들의 성격이 어떠한지, 내가 하는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내가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 내게 말이 필요한지, 나의 마음이 필요한지, 내 돈이 필요한지, 내 시간이 필요한지, 내가 있는 그곳의 상황을 잘 분석해내는 지혜인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그 가운데도 신실한 순결한 여러분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아, 너는 지금까지 내가 본 그냥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정말 독실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때로는 평소에 여러분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정말 힘들 때에, 정말 힘들고 지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들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겁니다. 기도해 주겠니? 나의 기도 한번 해줘. 나도 너 같은 네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이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위기에 탁 놓였을 때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은 아마 신실한 거룩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때에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상종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여기에 접속사만 하나 빠졌다 그랬죠. 원문에 있는 접속사 하나 빠졌어요. 그러나 오히려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하나 빠졌는데 그러나를 한번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누가는 참 꼼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은, 아, 정말 누가는 누가구나라고 싶어요.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 아름다운 이상적인 그런 파라다이스와 같은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3천 명도 돌아오고 5천 명도 돌아오고 많은 남녀의 무리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좋은 소문이 나고 칭찬받는 과정 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그러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교회의 위기죠. 부부가 함께 급사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아, 이게 교회인가? 교회는 크게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인하여서 교회의 거룩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교회의 순결함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을 여러분 교회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어디가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오만 데가 막 아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화평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늘 너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오만 데가 다 아파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일을 딱 제안했을 때 여러분이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은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겠어요? 그냥 보나 마나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 그러면은 교회가 다시 한번 큰 위기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온전하고 교회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마터면 아나니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뻔하였습니다. 삽비라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거룩이 무너질 뻔하였습니다. 큰 구멍 하나가 그냥 노출될 뻔하였습니다. 이럴 때에 위기가 닥쳐온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사분오열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이 순결을 누가 지켜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이런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고 우리가 경험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의 위기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것이 참된 신이지,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지라고 돌아온 이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교회가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선한 영향력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난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한번 정리합시다.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15절 말씀을 보면은 병든 사람을 다 메고 와가지고 침대와 요에 누워놓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무엇과 덮이기를요?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결핍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픈 사람에게만 결핍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를 하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을 만났으며 얼마나 많은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의 그 목마름과 영혼의 결핍에 대해서는 그들이 여전히 기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아파하는 이들에 대한 무엇입니까? 치유와 회복의 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예를 들면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이 없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여기 여러분 어떤 이들이 들어와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오히려 갈등하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그 공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옳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다시는 예수 믿나 봐라라고 결심을 하게 된다면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곳을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예수 믿자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에게 저주하면서 그런 예수는 믿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장이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던 그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북원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되게 중요한 워딩입니다. 예루살렘 북원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날 때부터 거지 못했던 사람의 성전 미문에서의 회복과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들이 잡혔다가 풀어나는 그 모든 일들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그 현장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거룩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를 통해서 기사 표적이 많이 드러나지게 되어버리 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예루살렘 북원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복선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이제는 선하게 드러나지니까 그 영향력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북원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고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순식간에 흩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저 한 부부의 부정직함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함이 가져오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 분기점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능력 있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결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숨 쉬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실 때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예배자로 온전한 성도로 주님의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늘 평안하게 하시길 원하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복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 힘을